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은 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과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솔로몬의 실패와 서밋이요죠. 주시는 말씀을 전도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언약으로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성공을 했잖아요. 굉장히 성공을 크게 했는데 그러나 성공 이후에 실패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질된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이 복음 누림 속으로 지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희미해지다가 나중에 변질되어버렸습니다. 변질된 원인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왔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잔악함을 치열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심각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치열하게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버지 통해서 받았잖아요. 복음을 언제 체험했죠? 어떻게 체험했죠? 그 복음 체험에 대한 내용이 약해요. 솔로몬의 인생을 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아들 이삭이. 근데 이삭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받았어요.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수양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칼을 맞고 그 다음에 나 대신 수양 이걸 보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 죽음을 내가 당하지 않고 나 대신 수양. 이 체험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배워서 받은 복음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체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었어요. 이삭이. 똑같이 부모님한테 복음 받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에서 평생 안 떠나잖아요. 이삭이. 누림 속에서 기도가 지속되죠. 야곱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목숨 걸고 체험했어요. 이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복음을 받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복음을 들었지만 이 들었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중요한 복음 체험의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복음이 이렇게 심각하게 치열하게 체험되어졌느냐라고 보면은 그런 기록이 그렇게 딱히 안 나타나요. 다윗은 항상 복음 체험이 감격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위기, 많은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셨다. 여기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복음에 대한 사랑이 다윗의 평생을 이끌어갔어요. 그 다윗이 복음을 솔로몬에게 전달했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체험이 생명 건 체험이 없었다. 생명과 연결된 체험이 없었다. 이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들었는데요. 분명히 들었는데 근데 이론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듣고 있으면 성공한 이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공 안 했기 때문에 변질될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복음이 심각하게 치열하게 체험되지 않았다면 성공 안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내 목숨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체험돼서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이 되었으면 성공 때도 변하지 않을 건데 요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성공하면 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 그 사람은 성공 안 되는 게 유익이잖아요. 이득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신다고요. 복음을 붙잡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좀 성공하면 안 되겠다. 지금처럼 계속 알바해라.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자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복음부터 체험돼야 돼요. 안 그러면 변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느 정도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냐라는 부분이 솔로몬에게는 그닥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아 선악과 문제. 아 그래서 하나님 떠났지. 아 그래서 죄, 사단, 지옥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 왔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창세기 6장, 아 그 육신 중심 되면 이렇게 실패하지. 창세기 11장, 아 성공 중심 되면 안 되지. 누구나 다 압니다.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창세기 3장이라는 부분이 자기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깨달아졌을까요? 오늘 정 목사님 메시지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솔로몬이 자기가 결혼을 막 했잖아요. 결혼, 정략 결혼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다. 합해서 100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자기에게는 그 지혜의 결과로 나온 정략결혼, 국가의 외교와 안보를 든든하게 하는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전략이라고 생각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육신의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 6장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 다민족 정책을 하면서 아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뭐 정략결혼 내가 뭐 내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끌고 들어왔어요. 이 여자들 근데 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뭐 분신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대부분은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이 대부분 여자들은 그러니까 외롭잖아. 지금 결혼 때문에 왔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권도 다르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뭘 호소를 하느냐 하면은 아 우리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요청을 한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TCK, 서드컬처 키즈잖아요.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난민 우리가 살려내야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됩니까? 솔로몬이 다문화 정책을 했는데 이게 왜 실패였습니까? 제대로 솔로몬이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은 아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대국과 작은 나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약속을 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 사람들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결혼 동맹 때문에 온 이 여자들을 한 명씩 살려줘야 되겠다. 사역자만 붙여줬어도 돼요. 여호와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정나라 살리도록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눈 떴으면 된다고요. 이걸 못 봤잖아요. 못 보니까 뭐라고 연결되냐면 자기 지혜로 우리나라의 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겠다. 그 평화 전략이 결혼으로 연결된 것이고 아, 이 사람들을 좀 잘 지내도록 해줘야 되니까 도와줘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자기 종교 가질 수 있도록 밀어줬잖아요. 우상을 끌고 들어왔다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입니다. 이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아, 내가 선거를 할 때 어느 당에 투표해야 되겠냐. 여기에 기준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느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느 사람이 좋고 어느 정당이 좋고가 아닙니다. 어느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퀴어 축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의 정의감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혐오감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전도에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솔로몬의 기준이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 중심.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쾌락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쉽게 가버렸다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라의 강력함과 부귀영화가 사실은 창세기 11장과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러니까 후에 확 무너져버렸다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 있는 확신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락방 하니까 나도 다락방 한다. 이렇게 돼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겠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인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이 난예배 때 하신 거예요. 나의 복음이냐? 부모님의 복음이냐? 그렇게 되니까 증거가 뭘로 나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일 실컷 하는데 자기 현장에서 전도가 안 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렘넌트 대회 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친구들 상당수가 제가 알잖아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상당수가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 나를 통해서 불신자 살아나는 체험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아주 좀 냉정하게 말해서 불신자 현장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불신자 살려야 세계복음화 되는 건데. 나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없으니까 나의 전도가 안 나오죠. 나의 전도 안 나오니까 일 실컷 해놓고 나중에 변해버리더라. 왜 솔로몬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느냐? 전도 현장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살았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전도 현장이 없어. 다윗은 복음 체험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장에서 했어요. 구르면서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하고 현장에서 복음이 체험되고 현장에서 임마누엘이 체험되고 현장에서 기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요 체험 속에서 나온 전도자 다윗과 이 체험 없이 왕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머리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 다르게 된 거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복음이 자기에게 오직이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 만난 현장을 실제로 보면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신자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전도 현장 찾아내고 캠프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기 전에, 다른 사람 어떻게 좋게 해주기 전에, 교회에 도움되기 전에 내가 살아나야 돼. 왜냐? 불신자의 상태를 내가 체험 속에서 알면 안 되잖아. 불신자 상태를, 우울증을, 잘살 충동을 여러분이 직접 겪고 나서 하면 너무 손해본단 말이에요. 안 돼요. 불신자 상태 실컷 다 체험해가지고 육신의 질병 엄청 들어가지고 그때서야 복음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거든. 불신자 상태를 불신자 속에서 봐야 돼.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멸망 속에 있구나. 진짜 성경 그대로, 류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우리 강단 메시지 그대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는 무서운 문제구나. 이게 완전 불신자에게 와 있는 저주 현장에 와 있는 재앙이구나.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결론 나야 돼. 어디에서? 전도 현장에서. 요 결론이 솔로몬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배운 대로 했었어요. 갈수록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는 전도자로서 재앙 막는 복음을 오직으로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미션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체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될 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믿음 놓치지 마라.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계속 날마다 세워져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왜? 예배 때 계속 그리스도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때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최고의 행복자구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최고 행복자다.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나의 곁에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날마다 찾아져야 돼요. 처음 믿음 유지하는 것, 처음 믿음 놓치지 않는 것. 두 번째, 서밋 치유의 응답을 받아라. 세 번째, 낙심자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라. 이게 솔로몬이거든. 서밋인데 사실은 영적 문제. 서밋인데 사실은 실패자. 서밋인데 사실은 시달리는 자. 처음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좀 보니까 낙심돼가지고 믿음 떨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 솔로몬이 두 가지 갖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치유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강단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썸이 치유하고 낙심자 치유하도록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낙심자 많이 있으니까 보고 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다윗이 복음을 받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복음 받은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 감동, 감격, 기쁨이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끝까지 받느냐, 아니면 한때 쓰임받고 끝나느냐라는 것은 내 속에 복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로 계속 와져 있느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굉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받은 사람의 모델, 행복으로 받은 사람의 모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죠? 현장 들어가 보니까 분석이 되잖아요. 현장 분석. 캠프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 유목사님 핵심에서 나왔죠. 메시지 나왔잖아요. 렘너트 데이 메시지.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본부 메시지 팔로우업 계속 하셔야 돼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로 파고 들어가죠. 이게 전도문이 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팀이 들어가서 회당 중심으로 3주 동안 사역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사역했어요. 사도행전 1장, 17장 1절 2절.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뭘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3주 동안 뭘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그냥 말하지 않고 증명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은 증명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증명되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현장 가서 증명해라. 요즘 성경에는, 요즘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 부분을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증언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explain and 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 증명인 거예요. 왜 증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성이에요. 당연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연성.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필연성.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절대성.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증명해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회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주 강단 말씀이에요. 회답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혼이 있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진화론으로 절대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과학과 철학과 지식으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양태 설명 못합니다. 뭘 설명을 못하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온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불신자 상태의 문제예요.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에 빠져버렸어요. 마귀한테 장악당해버렸어. 이렇게 온 결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어떤 과학자도 무당이 작두타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과학 이론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그 이론이 맞다, 무슨 방법이 맞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부지런함도 없습니다. 일일이 그런 거 논쟁하고 다 따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진화론의 허점. 창조론의 의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면 도움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끝낼 수는 없어요.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부릅니다. 지구가 젊은 지구냐 아니면 오래된 지구냐 이런 것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과학자들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는 없어요.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 과학자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가지고는 복음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싸움을 계속 낳거든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입니다. 한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속 현장 가보셔야 됩니다. 무속인 현장, 무속인 만나보세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만나보세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은 이상하게 됐다는, 무너졌다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인간은 실패하고 있다는 것, 인간에게 그래서 영적인 근본 문제가 오고 나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증명했어요. 하나님 떠난 결과 이 모든 저주가 온 것이다. 이 저주를 막으려면 죄 없으신 분이 와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야 된다. 그 일을 성경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다.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 모두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영적인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 전달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증명으로 전달해줘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현장 가는 거예요. 증명하는 사람으로 현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제자가 나오잖아요. 헬라인, 귀부인 이런 제자가 나옵니다. 복음 듣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핍박도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자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 핍박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도자를 보호하는 진짜 제자가 나온 거예요. 생명건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손입니다. 이 사람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요 사람이 안 나왔으면 계속 사역해야 돼요. 요 사람 나왔으면 나와도 됩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기가 그 달려드는 무리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재판 그 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법정에 갔단 말이죠. 고발을 당했잖아요. 바울 대신 자기가 고발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생명을 전도자를 위해서 걸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확립하는 사역이 필요하니까 바울은 피신했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남았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가지고 이 야손 비롯한 제자들을 확립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팀들이 사역을 마치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고린도 전도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내려와서 보고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겠습니까? 요 확립된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너무 바울이 기쁜 거예요. 왜냐? 3주밖에 못 있었거든. 진짜 짧은 기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진짜 복음 제대로 잘 받고 있었는데 급하게 빠져나왔다. 과연 제대로 잘 붙어 있겠냐? 과연 확립된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복음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담아가지고 쓴 편지가 격려하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자의 기쁨이 되었는가? 신앙의 색깔인데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사실은 메시지 다 들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뭘 통해서 전달됐다고 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바로 능력이에요. 이 복음 붙잡으며 살게 돼 있어요. 복음 들어갔는데 살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게 복음의 능력.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붙잡았다. 이 복음이 성령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모든 저주 끊어버리는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성령께서 그 속에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뒤집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은 곧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복음으로 붙잡았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나오느냐? 오직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확신이에요. 유일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 꺾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이 복음 듣고 지속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아라. 사람이 말하는 걸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고 교역자가 부족할 수 있고 강단에서 서가지고 부족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누가 서서 어떤 메시지를 하시든지 간에 그건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가리면 안 돼요. 누구 목사님 메시지가 좋고 누구 목사님 메시지는 별로고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병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포지션을 떠나지 마세요. 있어야 될 자리.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제 팬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나는 그런데 일절 관심 없어. 왜 뭐 팬도 없겠지만. 근데 나는 그 진짜 싫어해요. 왜냐? 그럼 내가 사역 잘못한 거야. 나를 따라다닌다? 그럼 나는 완전 사역 실패한 거야. 내가 사역 진짜 찌질하게 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된 거지.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은혜되고 힘나고 저 목사님 가가지고는 나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이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본받았어요.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을 본받고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전도자를 본받았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모델 따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모델 따라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일곱 렘넌트와 성경 속 전도자들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거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 모델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본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 목사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잘 인도받는 친구들은 현장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따라왔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다락방, 전도사님 다락방 저도 가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 친구들. 그게 성령인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딱 따라가세요.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안 하셔도 돼요. 나한테 보고 안 해도 돼. 누가 여러분 뭐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 아시겠죠? 전도자를 따라가요. 본받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1장 6절. 너희가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전도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역사가 나옵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불신앙의 세력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증거 우리는 충분히 충만히 갖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믿음 가지면 승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지만 실현될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붙잡는 그 믿음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뒤집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바로 믿음이거든.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 가지고 뭘 봅니까? 사랑의 수고를 봅니다. 사랑해야 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전도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 살려야 될 생명이 현장에 꽉 찼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현장 불신자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게 사랑이에요. 대단히 뭘 가가지고 뭘 바퍼주고 라면 끓여주는 게 수고냐.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사랑의 수고. 무슨 사랑이냐? 생명 살리는 사랑.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는 게 사랑의 수고다. 그죠?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가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 나옵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분명히 세계복음화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갑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있겠죠. 고생하는 것 있겠죠. 그러나 천국 가면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 누릴 거기 때문에 그거 고민할 게 없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시달릴 거 없어요. 천국에서 우린 영원히 누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망을 데살로니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 진짜 우리가 가지는 소망,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거거든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인내예요. 참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뭘 보고 기다립니까? 추수할 것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너는 군사다, 경기자다, 농부다. 농부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든지 가면 쌀이 마트에 있고 언제든지 가면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가면 김밥천국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면 맥날에서 뭐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농사라는 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농알모 자체인데 근데 그 학교에서 농업을 배웠거든요. 저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대구 시내 유일한 학교였어요. 농업을 가르치는 공업 대신에 다른 학교 다 공업 배웠는데 남자 학교 우리 때 옛날 얘기. 그래서 농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법을 좀 아시겠네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저는 암기 과목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나는 잘 못 외워. 여러분들이 되게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던데 저는 암기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기술, 공업, 사회, 가정 이런 거는 저는 완전 못해요. 외워야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자동차의 구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피스톤 그리고 무슨 행정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 다 까먹었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어떻게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가 이런 거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운전을 잘 못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다 한번. 제가 10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와본 결과 아 직진은 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마천동에서 여기까지 아 큰 응답을 받았다. 근데 옆에 전도사님이 없으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농업을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무슨 교배 방법 이런 거 파종 이런 거 무슨 닭의 종류 이런 거 막 배우는데 일단 기억이 안 나니까 묘사도 못 하겠어. 단순 암기니까 한 가지 딱 남는 게 뭐냐면은 농사는 고생이구나. 그렇지. 진짜 고생이야. 씨를 뿌려서 다음날 가서 바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씨를 뿌려서 한 일주일 지나면 바로 역사 일어납니까? 계속 가야 돼.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계속 가야 돼. 표시도 안 나는데 계속 가야 돼. 이제 싹 텄다니까 이거 보러 또 가야 돼. 얼마나 가야 됩니까? 몇 달 동안 계속 가야 돼요. 씨를 언제 뿌립니까? 언제 뿌려요?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농사 좀 아는 사람 없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한 대충 3월에 뿌린다고 칩시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3월에 씨를 뿌려서 4월 달에 열매 맺느냐? 안 그렇거든. 예를 들어서 3월에 그 이제 벼농사를 시작했다. 이러면은 추수는 언제 해요? 한 9월, 10월 뭐 이때 돼야 추수가 되잖아. 그때까지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계속 가가지고 밭 메고 김을 메야 되고 뭐 그러니까 잡초 제거를 해야 돼.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막 가가지고 이제 모내기도 해야 돼. 옮겨 심고 뭘 하고 뭐 하여튼 막 다양한 과정이 있겠지만 잘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 내내 고생해. 그러고 나서 가을 돼가지고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농부다. 바울이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농부다. 뭐예요? 씨를 뿌렸어. 복음의 씨를 뿌렸어. 바로 역사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 사람이 복음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길게 보는 거예요. 복음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한 개인 속에 복음 정말 들어갔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상관없이 현장 다락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씨 계속 뿌리는 거예요. 정식이도 계속하는 거예요. 증거 없는 것 같아도 사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온다.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전도자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델이 됐느냐? 모든 지역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나왔죠. 그게 1장 8절에서 10절 아닙니까? 1장 7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감동돼가지고 말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진짜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전도자 기쁜 게 언제냐?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섰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을 때 증거 나타날 때 너무 기뻐요.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분이 바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아니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이 복음 지속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전 지역에 퍼질 정도로 신앙의 색깔이 이랬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색깔이 어땠습니까? 그냥 이건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구절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뭘 했느냐? 항상 전도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거룩한 삶이 따라 나옵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삶이 변해요. 달라진다고요. 전도 때문에 내가 저 불신자 전도하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 불신자한테 내가 내 이득 주장하는 게 없어집니다. 온유하게 돼요.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다 이러면은 용서하게 됩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다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다 기다립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내 이익 내 동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현장에 있는데 현장의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냐? 못합니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맞게 전도에 맞게 모든 것을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항상 전도를 생각해라. 그러면 삶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거룩한 삶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두 번째, 그러는 가운데 항상 뭘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져라.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니까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죽은 자 먼저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 만나고 살아있는 자도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린다. 이것이 종말에 우리에게 오게 될 미래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소망 가져라. 슬퍼하지 마라. 죽는다 해도 슬퍼하지 마라. 그죠? 세 번째, 이 속에서 24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24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고 집중해라. 24시 집중 누려라. 이게 전도자가 누려야 될 필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24시 내용 제일 핵심점이 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24시 하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계속 행복한 영적인 상태 지켜야 불신자의 모든 사건들이, 모든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감격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영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건드려봐야 손해보거든. 뭔가 띡 건드렸는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뭔가 건드려가지고 괴롭혔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 더 붙잡고 더 감사로 더 기도로 더 기쁨으로 들어가 버려. 마귀가 열받잖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 있잖아요. 사포자. 기억나죠? 사단이 포기한 자. 사단이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캐릭터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4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인도받는 답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라. 왜?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보고 가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는 특별하게 막 신비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 말은 예언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 뭔데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날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게 강단이야. 이거 따라가면 돼요.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절대로.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세로 폼 잡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이걸 지금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서 귀하게 보세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회자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가져야 될 기본 예의. 그래서 퍼져 있지 마라. 왜 그러냐?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니네 그렇게 말씀 시간에 딴짓하면 벌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단에 대해서 집중해라 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세 가지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전부 흠이 없이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도록 영혼, 마음, 육신, 치유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덥게 있지 마세요. 저도 어제 자다가 한 세 번인가 네 번을 깼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희한하더라. 그럴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 에어컨 있잖아. 그런다고 내가 마음대로 틀면 안 되지. 이게 다 헌금인데 교회 전기 요금이 다 헌금이잖아. 그래도 이제 살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트는데 그래서 한 5분 틀고 나서 다시 끄고 자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정도 깨면 되는데 어제는 좀 특별하더라. 그래서 한 세 번인가 네 번을 깼어. 그래서 틀었다 끄고 틀었다 끄고 막 이래가지고 에어컨 없으신 분들은 응답을 받으셔서 에어컨 꼭 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캐리어라는 사람을 보냈어. 전도자를 위해서 이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뭐 이렇게 칭찬하더라. 에어컨 만든 캐리어 박사. 그래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만큼 트세요. 너무 막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근데 집에 나는 에어컨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서 그 이제 남자 방, 여자 방 하나씩 만들어 놓고 껐다 켰다 하면서 자세요. 그래서 24시 교회에서 그냥 기도해. 우리 정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고 막 그러면 그러다 새벽 기도하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가면 그렇게 한다니까. 부산 임마누엘 가면은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밤에 교회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자다가 새벽 기도하고 내려가시더라. 그런 팀들이 있으니까 유목사님 전도운동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끼려고 안 하셔도 되니까 가능하면 에어컨 틀면서. 왜? 육신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 마음, 육신 세 가지를 지켜라.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 먹으면 육신의 상태가 무너지면 이게 마음으로 좀 전달돼. 아, 짜증난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귀찮다 이래가지고 마음으로 딱 전달된 이게 여러분 영혼까지 살살 이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영적 상태까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내가 더워서 그렇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선풍기를 틀든지 에어컨을 틀든지.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 꼭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뭐 이러면서 막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내 의견인데 하면서 하는 건데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럼 적절하게 하세요. 전기세 상황에 맞게. 그렇다고 제가 뭐 목사님이 에어컨 틀라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밤새 틀었다가 전기세 폭탄 맞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내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참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시는데 누려라. 아무튼 너무 덥게 있지 말고. 중요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혼, 마음, 육신 요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 상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뭔가 비정상이면 안 돼.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정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세 가지 치유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 모든 걸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포인트가 있고 빠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포인트 하나가 뭐냐? 굉장히 빠른 길이 뭐냐? 전도자를 기쁘게 해라.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기쁘게 하세요. 최종욱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정윤돈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정 목사님을 기쁘게 해라. 최 목사님 기쁘게 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유 목사님을 기쁘게 해봐라.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사람 복음 전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돼가지고 옳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 전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탁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2장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전도자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전도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자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2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현장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목숨을 걸 정도로,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게 전도자예요. 최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목숨을 주는 마음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과 모든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전도자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느냐? 목숨을 주는 심정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감사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현장을 사랑합니다. 그런 전도자가 소망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소망이요, 전도자의 자랑이요, 전도자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2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뭐가 우리의 소망이며, 뭐가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의 면류관이냐, 영광의 면류관이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뭐예요? 제자가 면류관이에요. 제자가 전도자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다. 그 자체가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전도자를 기쁘게 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제자로 서면 돼요.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전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제자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자들이 서면은 전도자는 죽은 뭐 죽음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고난당한다 해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힘을 얻어요. 전도자의 소망은 여러분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3장 8절. 그래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전도자를 살릴 수 있는데요.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감사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게 복음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최정우 목사님이, 정윤도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오른팔이 되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앞장서서 실현시키시고 성취의 증인으로서 포럼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도자 되세요.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 현장 살리는 전도자, 전도자를 기쁘게 하는 전도자 렘넌트, 렘넌트 전도제자. 여러분이 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로 여러분의 정체성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기쁨이 될 만큼 증인되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렘넌트 전도제자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확실한 분명한 현장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